참 좋으신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호흡 주셔서 가장 먼저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구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갈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얼마나 말이 잘 통하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인가, 바로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을 때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종교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예수님도 이런 답답함이 있으셨을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들은 예수님의 그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지만 예수님 곁을 떠나지는 않아요. 근처에 계속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오고 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들을 고쳐주셨을 때,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이 표적과 기적 앞에서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이 모든 것을 나타낸다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있는 그때 다시금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말씀을 연구했던 랍비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라면 눈에 보이는 분명한 표적이 있다고 믿었어요. 성경에서도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표적들이 있는데 저는 자가, 눈먼 자가, 귀머거리가 고침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일이 그들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의 모습과 다르자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이 누구보다 성경을 연구하고 잘 알고 더더욱 지키려고 했던 그들이 막상 성경 속의 일이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 각자가 생각한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틀과 경험의 틀과 지식의 틀 안에서 크신 예수님을 맞추려고 하니까 아무리 맞춰도 맞춰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표적을 계속해서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셔도 그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이 그 살아계심을 우리 삶 가운데서 보여주시는데 믿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끼어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시면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내가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일이 일어나면 이것이 우연인 것처럼 어쩌다 일어난 것처럼 해석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 생각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끼어 맞추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분명하고 확실한 표적을 보여도 그것을 표적으로 여기지 않고 은심거리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그들의 마음을 살펴보면 그들에게 표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뒤로도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결국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정말 너무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 그 소문을 듣고 내 병이 고침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그냥 말씀만 하시면 고침 받을 수 있다라는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눈앞에서 성경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어떤 표적을 보이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자신을 증명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하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믿음을 더하시고자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표적이라고 여기지 않는 작은 은혜에도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붙잡으며 우리의 은혜와 믿음을 더욱더 확신하고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기적이 큰 기적으로, 한 번의 기적이 계속된 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나면 그 입술에서, 삶 속에서 감사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표적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표적을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표적은 참된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확증하도록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시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더해달라고, 믿음을 더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표적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표적을 간구했습니다. 다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너무 받아들이고 싶은데 하나님 표적 한 번만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께 트집을 잡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 그들의 표적이 나쁜 거였던 것입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앞에 두고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9절과 40절 말씀에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안타까운 심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지 않고 자신의 어떤 말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새벽 주 앞에 기도하고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나갈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녀가 때로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주 앞에, 때로는 부모님한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는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응답해 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때로는 우리가 때로는 말도 되지 않는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 마음의 의도가 주님을 믿기 위함이 아니라 트집 잡는 이들을 향해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 왜 오셨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단지 나에게 맞는 메시아가 맞는지,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가 맞는지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자신들을 위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만난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처음 주님 만날 때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그 어떠함을 위해서 주님을 찾았는데 주님을 알아갈수록 내 상황이 아니라 내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내 상황은 더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주님만으로 만족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하시죠. 왜냐하면 이들은 알 만큼 알고 충분한 지식이 있었고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악에 대한 기준은 정확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을 거부하는 상태를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죄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이 거하실 그곳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나의 그 모든 것을 집어넣고 채워넣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세상 것을 저울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의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악한 세대, 두 마음을 품은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이 동시에 선택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이 저울질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말씀을 듣지만 혹시 나의 생각과 내 뜻이 언제나 하나님보다 앞서 있진 않은지, 어느 쪽이 더 좋은지 미리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진 않은지, 내 입맛에 좋은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그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 같으면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아무것도 없어, 이 약한 세대라고 이야기할 것 같지만 주님은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종교적 허영심에 빠져서 무언가 신비한 표적을 보여주시길 청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만이 너희들에게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표적을 보여도 변하지 않는 악하고 음란하고 강팍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지막 표적은 사랑의 완성이시 십자가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보여줄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끝은 어딘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된 사랑을 흘려보내주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표적을 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어느 순간 내 눈은 십자가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표적을 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모습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주님은 41절과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41절과 42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과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믿은 스바 여왕이 심판날에 믿지 않는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아니 비교도 되지 않으시는 분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보이시고 표적 자체신 그분께서 말씀을 보이시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이들에게는 믿을 만한 증거가 부재했던 것이 아니라 믿으려는 마음이 부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세대를 향해서 정죄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을 만한 증거들이 가득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의심스러울 때가 있죠. 내가 믿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믿음이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 같고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꿈처럼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보이신 표적은 한순간에 보이고 사라지는 화려한 폭죽 같은 표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은 흔들리지 않는 표적, 십자가의 표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한 증거. 저는 이 십자가 붙들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십자가 붙들며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는 또 다른 비유로 이어가십니다. 우리 43절과 4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구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택하여 구원해 주시고 주님께로 인도해 주셨지만 결국 악하고 음란한 곳에서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더 형편이 나빠진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비운다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수많은 세상의 종교가 비움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기독교는 채움의 종교이고 신앙생활을 주님으로 채워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죄악된 것을, 나의 생각을, 내 경험을, 내가 가진 것들을 비우고 그 비운 공간에 믿음으로 채우는 것, 주님으로 채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비유를 우리 마음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집과 청소된 집에 주님께서 거하지 않으시면 다른 것이 자리 잡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주인 되지 않으신다면 다른 것이 주인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생각났습니다. 내 마음속에 많은 방들이 있는데 그 방들을 예수님께 보여주셨을 때 그 방이 깨끗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더 나아가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깨끗해진 집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인이 바뀌는 영적 명의 이전을 할 때 비로소 온전한 평안과 기쁨이 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지금 누가 거하고 계신가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지금 누가 거하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방 한쪽에, 거실 한쪽에, 아니면 그냥 손님으로 오셨다가 가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주님을 내 마음속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 주인을 섬기는 종으로 있을 때 비로소 내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고 예수님 외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외에 내 마음속에 거할 존재는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의 지식을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정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맞는 표적을 구하고 내 머리를 채워줄 지식을 찾으며 영적 방황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죠.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모신 이상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한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한쪽 손을 붙잡고 주님 함께 가시죠. 함께 살아가죠 라는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하루 다른 손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 붙잡으면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승리와 기쁨을 맛보는 축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의심이 들면 표적을 구하고 걱정이 생기면 지식을 찾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거기에는 만족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주님 앞에 다시금 내 마음의 짐 열쇠를 드리며 주 앞에 나가오니 주님, 내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찾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